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 신약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 신약 26페이지, 1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믿음이 없음으로 서로 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익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거나 예배를 못 드리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두개파와 바리새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씀에 나온 대로 그중에서 찾아왔는데 그중에서 사두개파는 제사장들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가 종교와 정치가 같이 붙어있던 시대예요. 지금처럼 목사님이나 뭐 교회 따로 있고 저기 정치하는 사람들은 워싱턴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두 개가 같이 붙어있어요. 종교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이고 정치하는 사람이 종교하는 사람이야.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집단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하나님보다 로마에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붙어서 권력을 누리는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이른바 기득권 세력들을 비판하는 비판하면서 모인 평신도 단체들이야. 평신도 모임이야. 평신도 리더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굉장히 날카롭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들이 아프게 성전에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까 말했던 사두개파나 그런 사람들을 비판했기 때문에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원수처럼 우리는 거는 사였어요. 여러 가지 교리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사이였어요. 그런데 두 파가 예수님을 처리하는 문제에서는 하나가 돼요. 이 원수 같은 사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란 적이 딱 생기니까 둘 서로 싸우던 게 멈추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예수님을 잘 몰라서 좀더 알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신앙적인 지식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많이 배웠겠어요. 뭐 심지어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그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옛날말로 자기 구역 나와바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자기 구역이 있고 그러니까 성전 윗자리를 선점하고 있고 뭐 나름 돈과 권력들도 쥐고 있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또 평신도 사이에서는 신망과 존경을 받아요. 신앙도 좋고 행실도 바르고 그러기 때문에 신망과 존경을 받는 입장, 그러니까 어떤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와서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말하고, 그 말 딱 듣는 순간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서 어우 내 밥줄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세운다든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고, 또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존경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공격을 하니까 그들도 공격을 받은 입장에서 또 그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도 많은 예수님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 속에는 항상 이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직접 가기도 하고 누군가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예수님을 잡아 넣을 구실을 찾기 위해서, 무슨 말 하나 듣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말이 있으면 계속 트집을 잡아서 모아서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그런 구실을 찾으려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또 그런 목적으로 또 예수님께 나왔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만 아니라 바울이 그런 얘기를, 그 고린도전서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처럼 항상 유대인들은 뭔가 표적이라는 말이 기적이에요. 기적을 찾는 거죠. 그 이유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표적들을 경험했던 거죠. 뭐 출애굽기를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잖아요. 열 가지 어떤 징벌을 이집트 땅에 기적처럼 내리심으로써 이집트를 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걷는 40년 동안 기적처럼 주시는 떡을 매일 만나를 매일 아침 먹고, 기적처럼 주시는 마른 땅에서 나오는 기적 같은 물을 마시고, 또 메추라기 통해서 고기도 먹고, 이런 기적들을 경험했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정복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이후로도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하늘의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통 그 상식의 사람의 자연계를 뛰어넘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에게도 표적을, 기적을 행해보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 행하시는 기적들을 봤어요. 봤는데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2장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누구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어차피 표적이 있어도 믿을 마음도 없고, 그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표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완고한 못된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3절에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대의 표적. 성경 속에 등장하는 구속의 역사들을 보면 그 시대마다 표적이 있어요. 그 표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뭐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재앙들이 바로 그 시대의 표적이었어요. 그 표적의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야 된다는 표적이었잖아요. 기적이었는데 바로왕이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고집부리다가 결국은 열 가지 재앙 다 당하고 자기 아들 죽고 나라도 망하는, 나라도 어려워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됐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 당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전해주신, 증거하신 말씀들이 바로 시대의 표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시대의 표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시대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대의 표적들이 있어요. TV를 켜놓으면 나오는 뉴스들 많잖아요. 시대의 표적들, 종말과 심판의 때가 가까워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들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있고, 성경에 나는 말씀하신 대로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우리가 정말 1년 넘게 겪었던 역병의 소식이 있고, 역병의 소식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1년 동안 소식으로 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살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또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또 말씀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교회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오히려 그런 교회들이 득세하는 모습들 우리가 본다는 거죠.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이 모두가 밤이 깊었고 낮이 아침이 가까웠다는 시대의 표적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시대의 표적을 보고 깨닫은 사람,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정말로 날씨는 예견할 줄 알면서 시대에는 표적은, 징조는 알아보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규정하시는데, 여기서 음란은 육적인 음란이 아니고 하나님 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외 다른 데 마음을 쏟는, 그것을 음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음란,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요구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만났던 곳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음식 챙겨오는 것을 잊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약으로 얘기할 때, 제자들이 듣기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든 누룩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간 빵을 떡을 먹으면 안 되겠네? 그럼 다른 떡을 가져와야 되는데 떡 안 가져와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칠병의 기적을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보리떡 다섯 개 일곱 개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들을 봤음에도 아직도 먹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하늘의 표적을 보지 못한 이런 답답한 모습들을 보였냐,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제자들을 꾸짖는 모습들을 보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먹을 떡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그들의 삶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죠. 위선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전을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었고, 예배가 아니라 명예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아 그래 너 당신들은 날 존경해, 나는 그렇게 그만큼 믿음도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것들을 즐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위선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적은 양의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도 않고, 아니 보이더라도 아주 작아 보이지만 정말로 그 사랑은 누룩처럼 번져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또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누룩이 바로 천국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뿌려야 되는 누룩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런 누룩이라고 가르침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해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시커먼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욕심 욕망은 누룩처럼 번져서 그들의 말과 행실, 눈빛과 표정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자기를 건들면 니들이 누군데 나에게 감히 이런 말을 하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자 네가 누군데 날,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인자한 웃음을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돈과 권력에 대한 그리고 어떤 명예에 대한 그들의 욕심, 욕망을 감추는 가면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이처럼 그들의 노력은 겉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 인자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누룩처럼 퍼져서 죄가 되고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어떤 모습의 신앙을 보인다는 것과 함께 정말 내면적으로 내가 어떤 누룩을 품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만 보이는 것을 신앙의 척도로 삼는다면 그 외형적인 것은 제 스스로 말할 수 있지만 속일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내 내면적으로 어떤 누룩을 품고 있느냐, 생명을 주는 천국의 누룩이냐, 아니면 죽음으로 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품었던 욕심의 누룩이냐를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날마다 얘기하시는 그 말씀처럼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그런 시대의 표적을 마음 깊이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세라는 이 시대의 표적을 기억하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고 배척이 아닌 배려로, 성냄이 아닌 오래 참음으로 이런 천국의 누룩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오늘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서 오늘 한 날도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전쟁과 기근, 온역의 소식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으로 향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욕심의 누룩이 아니라 생명으로 향하는 사랑과 배려의 천국의 누룩을 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고 나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